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미군 B-1기 폭격기들은 동해 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측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서해상에서 다시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B-1B 편대의 전개가 한국군의 억제력 증가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고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범행 당시 자신들이 독극물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샤알라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정남을 공격하는 모습과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은 범행 직후 자신들의 손이 옷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안티 흐엉의 경우는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한 채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어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을 항행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채피 구축함은 이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셀 군도의 해안선 12해리 이내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CNN 방송에 이번 작전은 중국의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군함과 군용기를 출동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의 이번 항해가 중국법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5년 주기의 전국대표회의를 준비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사를 결정하게 되며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주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에서는 19기 중앙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필리핀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드리고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원조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필리핀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달 중 양국 간 서명을 거쳐 러시아가 5천 정의 공격용 총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소총 6천 정과 100여 정의 적용용 소총을 필리핀에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건물 2천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산불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약 1,500채의 주택과 가게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사이,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군사행동 대신 외교 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대북 군사행동보다는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increase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the DPRK.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첫 조치인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다수의 유엔 대북 제재와 다른 조치들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로 북한이 외부 세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것도 정권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다른 노력들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condly, I think we should continually coordinate our efforts with our allies and engage in contingency plans.
미국의 노력을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김정은이 축출되거나 동맹국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를 피하기 위해 각국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engage in activities intended to support the people of North Korea when doing so.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북 압박을 산만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군사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접근법에 좀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코언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also a theory that had we continued with the sanctions and even ramped them up further,
제재를 강화하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 김정은이 엘리트 계층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언 전 차관은 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6개월간 취한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북핵 해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현실주의 외교 전략가인 키신저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윤국한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굳이 뭐 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 알만한 인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외교의 거두이자 산증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지요.
예.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이 재임 중에 미소 데이탕트와 중국과의 비밀 수교 협상, 베트남 전쟁 당시 캄보디아 공습 등 미국 역사상 중요한 외교 안보 관련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예.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 문제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1971년 당시 저우 온라이 중국 총리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미중 수교를 이뤄냈고요.
예.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을 방문하면 언제든 국가주석과 만나는 인물입니다.
네.
이 그런 만큼 역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가 지난 2011년에 펴낸 중국 이야기란 저서는 외교관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엉망인 상태의 정책을 물려받았다며 지난 25년에 걸친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키신저 장관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군요.
예,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키신저 전 장관이 최근에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서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주장을 보면 조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동안에 키신저 전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핵심 내용은 역시 중국과의 이른바 빅딜 주장입니다.
예.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 붕괴 후 주한 미군 철수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예.
이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통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만큼 주한 미군 철수로 중국을 안심시키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예.
키신저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이런 제안을 직접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 미북 간의 직접 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예.
이 미북 간 직접 대화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란식 접근법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공식 면담한 게 취임 이후 두 번째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좀 인연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을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해온 친구라면서 엄청난 능력과 경험, 지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외교정책에 관해 자문했었습니다.
예.
이번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키신저 전 장관의 어제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7월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포르투갈 외교 당국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은 10일 VOA에 북한 정권의 적대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이달 초 현지 신문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뒤 포르투갈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대화의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국제 협약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르투갈 정부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재와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채택한 제재 방안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제재를 계속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을 반영해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EU 차원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0일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결의 23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를 중단하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원유와 석유 정제 제품 판매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곳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38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며 여행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할 독자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추가 제재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유럽연합 28개 나라 대사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담은 EU 차원의 제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유럽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 초안에는 원유 수출 전면 금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수출 금지 사치 품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유 수출 전면 금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에도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안에는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16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정부의 기업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 기업의 사유 재산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몰수한다면 북한 스스로 경제 성장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입주 기업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개성공단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투자 자산은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얻어 투자와 경영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언급하며 공장들이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한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회장은 VOA에 북한 정부가 기업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상관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뭐 잘못돼가지고 남의 걸 손댈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그래도 국가인데 정부가 개인의 그 자기 나라의 진출한 기업의 재산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이건 국제관계상도 맞지 않고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첫째는.
과거 평양에도 공장을 세웠던 김 회장은 북한 정권의 움직임은 사실상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번영과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반도 미래를 내다볼 때 결국은 언젠가는 남과 북이 같이 번영을 하려면 거기 가장 큰 매개체는 기업의 진출인데 민간 경협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 경협의 주장 개인의 재산을 손댔을 때 이제는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진출이 안 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점을 북한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남북한이 체결한 투자보장 합의서는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특히 지난 2013년 6개월여 동안 폐쇄됐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며 발표한 5개항의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역시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부득불 국유화할 경우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북한법과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 무단 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VOA에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기계 등 시설물 손상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기계는 많은 손상이 왔을 겁니다. 뭐 곰팡이도 피고 뭐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수도 같은 것도 계속 그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옥 부회장은 지난 2013년 공단이 6개월여 폐쇄됐을 때도 기계 손상이 컸었다며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남북한 당국이 기업들의 방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재가동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남북 당국자가 뭐 지금 당장 가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할 거니까 이것 좀 어떻게 시설물 유지라도 좀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또 남북 당국자 간에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옥 부회장 등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도 공장을 세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과 품질 관리, 운반비, 인건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옥성석 부회장은 북한 정부가 이런 개성공단의 강점을 고려해 국제 관례를 존중하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 북한이 정말로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의지가 있고 또 꼭 한국 뿐만 제3국이 또 북한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가의 지위를 어떤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시설물 점검을 한번 확인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승인을 해야 된다.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북쪽에서 뭐 안 해줄 이유는 상식적으로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방북 요청을 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이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의회 승인 없는 독자적 군사 행동은 원칙적으로 어렵게 돼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결심을 제어할 실질적 장치와 의원들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염과 분노, 폭풍전의 고요, 군사 조치를 시사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과 트윗은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무력 대응 여부는 대통령 결정에 달렸고 행정부 역시 이런 견해에 동조한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Many of his public statements reflect the view that he alone has the power to bring the United States into war.
워싱턴 소재 케이토 연구소의 진 힐리 부소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공개 발언들은 혼자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가? 미국 헌법 학자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쏠립니다. 전쟁 선포권을 명백히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1조 8항 때문입니다.
Constitution explicitly gives Congress the power to declare war. And in 1973, Congress passed the War Powers Act.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 교수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전쟁 선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를 상정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법과대학원의 게럿 앱스 교수입니다.
Unless there is an authorization from Congress or the other country engages in 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forces.
전쟁 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를 공격할 경우 교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원칙은 미 동맹국 보호에도 적용됩니다. 앱스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공격한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일대 에커맨 석좌 교수는 이때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권한법은 또 적의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곧 의회 승인 없이도 그 기간 동안 지상군 파병 등 해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폭격을 가한 뒤에도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헌법이 미 대통령에게 독자 군사 행동을 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리아 소민 조지 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는 헌법 2조는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만드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Unless North Korea has struck first or they're about to attack, I don't think that's correct because Article 2 just makes the president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따라서
forces.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헌법 2조의 근거에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 사용권을 북한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그러나 9.11 공격을 감행하거나 지원, 사주한 세력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을 북한 공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뒤 의회의 권한에 따라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일대 에커맨 석좌 교수는 군사행동이 이뤄져도 전쟁권한법에 따라 빠르면 3일 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are special procedures in the War Powers Act permit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ngressmen to force this issue.
소수 하원 의원의 지지만으로도 전쟁을 중단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볼티모어대 게럿 교수는 의회가 예산 지원을 끊는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고 실제로 베트남 전 때 이런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립니다. 진 힐리 K2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7개의 전쟁을 치르며 근거로 내세운 무력 사용권은 실제로는 이 전쟁들에 적용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still fighting in seve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n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that Congress passed 3 days after September 11.
힐리 부소장은 미 의회가 전쟁 관련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의무를 회피한 채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비난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원의장이나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앞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류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64명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대북 무력 사용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제럴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거듭 명백하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며 미국 영토나 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을 명령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에 대한 선제적 전쟁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며 헌법 1조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덩컨 헌터 하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의회에 요청한다면 자신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와 가뭄 때문에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을 위험 상황을 주시해야 할 7개 나라에 포함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연이은 작황 부진으로 앞으로 3개월간 북한 식량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조기경보 조기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올 가을 추수하는 주요 작물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의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유엔의 강력한 대북경제 제재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도 북한 식량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구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등으로 북한의 구매력과 곡물 비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위험 상황을 주시해야 할 9개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량 감소와 식량 가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기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국가에는 몽골과 미얀마,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자재와 관계장비 등을 제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의 품종을 개발하고 작물 축산 농법의 다각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비닐 온실 등 농업자재뿐 아니라 새로운 농업기술인 기후 스마트 농법 같은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기후 패턴과 기상이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법입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 같은 분석은 미국 농무부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서 지난 27일 BOA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가을 추수에서 쌀 160만 톤과 옥수수 22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다릅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그리고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과 미 농무부의 분석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앞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수확량 추정을 최대한 낮게 잡았을 수 있다며 북한의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would probably estimate on the low side. That's kind of their job is to worry.
반면 농무부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정확히 추산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BOA에 미 농무부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농지의 푸르른 정도를 근거로 삼고 있어 실제 곡물 수확량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인공위성 인상자료 연매적 지수 가지고 이제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연매적이라는 게 그 잎의 그 색깔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환경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잎이 아무리 새파라 보여도 이제 피해를 받은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이와 달리 식량농업기구는 관계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곡물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가뭄의 영향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다만 북한의 곡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많은 경우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나마 과거에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초청해 작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실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의 작황 조사는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4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터키가 지난 주말 동시에 비자 업무를 중단한 뒤 이어진 외교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사태의 원인이던 현지 영사관 직원 체포에 더해서 터키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소식 들어와 있고요.
예.
미 연방 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터키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8일 터키 수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터키 전역의 영사시설에서 비민 비자 수속 발급 업무를 일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예.
미국에 있는 터키 대사관 측도 같은 조치를 응수했는데요. 비자 업무 중단으로 서로 상대 국민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며칠 동안 해결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책임 소재를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이 이어지면서 외교적인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각각 지금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얼마 전에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이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예.
미국 대사관 측은 외교 공관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시설 방문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예.
몇 시간 뒤 미국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 측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예. 터키 정부는 곧바로 비자 업무 재개를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 터키 외무부가요. 현지 주재 미국 부대사를 불러서요. 비자 업무를 재개할 걸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존 베스 미국 대사는 사태 해결 여부는 공관과 직원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 의지에 달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서로 이제 비자 업무는 안 하는 상황이고 또 상대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이어서 내고 있는데 자, 먼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미국 국무부가 어제 최근 상황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요.
예.
터키에 있는 공관 직원이 체포된 사례가 한 번뿐이 아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이미 체포된 인원이 두 명이고 지난 주말엔 또 다른 직원이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모두 세 명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미 외교시설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이 미국에게,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 이렇게 헤드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강조했습니다. 외교시설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때 진행해야 할 사전 절차와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공관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데요.
예.
미국 외교시설에 현지 사법당국이 사전 협조 없이 진입해서 직원을 체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자 업무를 중단하게 된 책임이 터키 쪽에 있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조치를 단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비자 업무 중단은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또 국무부, 그리고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조율을 통해 진행한 정당한 조치로 노어트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예.
당초 존 베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터키 쪽에서 나왔는데요.
예.
백악관의 의중에 담긴 조치로 해명한 겁니다.
자, 터키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자 중단을 주도한 미국 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알렉산더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후에 회견을 했는데요. 이 그를 그러니까 존 베스터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터키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터키 정부 당국자들이 존 베스 미국 대사를 만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게 미국 영사관에 터키인 직원 3명이 체포되거나 소환된 이것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최근 체포된 터키인 직원은요,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이끈 지도부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은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나머지 두 사례도 비슷한 경우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난 6월 쿠데타 진압 이후에 터키 정부가 대대적인 배후 세력 색출 작업을 통해서 5만여 명을 구금한 걸로 추산되는데요. 예. 이와 함께 공무원 수만 명이 해임된 한편 언론사 100여 곳이 폐쇄된 걸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 채피함이요. 어제 남중국 해상 파라셀 군도 인근에 중국이 만들어놓은 인공섬 주변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중국 국방부가 오늘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민해방군 전함과 전투기 두 대, 헬리콥터를 출격시켜서 미 해군 채피함이 해당 해역을 떠나도록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 해군 함정에 대응해서 이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는 게 중국 측의 발표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가요, 미 해군 채피함의 남중국해 활동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이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해상과 공중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측이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길 요구한다라고 중국 국방부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미 국방부가요, 어제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항행의 자유라는 건요, 어떤 독립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늘과 바다, 이 공역에서 운행할 권리를 보장한 국제법상 개념인데요.
예.
지난 1982년 유엔이 주도한 국제해양법 조약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또 세계 각국과 선박과 항공기들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요, 지난해 필리핀의 제소를 심리한 끝에 남해 구단선이 무효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인데요.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특정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돼서 눈길을 끄는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결정인데요. 해당 조처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 한 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한 건은 어떤 건가요?
예,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국제 난민 지원 계획 등이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예, 해당 안건을 심리하지 않겠다고는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조처의 효력이 지난 9월 24일 끝났는데요. 그래서 효력이 끝난 안건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송을 낸 쪽에서는 뭐 그래도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예.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냈던 행정명령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연방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90일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네, 해당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왔을 때는 모두 7개의 나라였죠.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인데요. 모두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 3월에 나온 새 명단에서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예, 1월에 처음에 이 행정명령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반발이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결국 몇몇 하급 연방법원에서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고요. 연방정부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서 해당 조처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결정을 또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결정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준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치는 9월 24일을 계속 효력이 끝난 상황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조치를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포고문이 나왔는데요. 입국 금지 대상이 바뀌었는데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모두 8개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예. 해당 조치는 10월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예. 수단이 빠지고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가 추가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설명회에 따르면요, 이 수단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고요.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는 이들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돼서 아직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하나 남아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입국 금지 명단에 들어간 나라 그 출신 난민들의 입국까지 120일 동안 금지했었는데요.
예.
바로 이 건은 아직도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어제 대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건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오는 또 10월 24일 끝나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어제 나온 결정을 보면 이 건도 심리 중단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걸로 예. 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뭐 싸움이 완전하게 마무리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보면은요,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게 분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내일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 남포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5도고요.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6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4도입니다. 사리원 7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되고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함흥, 심포, 원산, 장정 등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5도가 예상되고요.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사이에,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미군 B-1B 폭격기들은 동해 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측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서해상에서 다시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B-1B 편대의 전개가 한국군의 억제력 증가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고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범행 당시 자신들이 독극물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정남을 공격하는 모습과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은 범행 직후 자신들의 손이 옷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안티 흐엉의 경우는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한 채 화장실을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5년 주기의 전국대표회의를 준비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사를 결정하게 되며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주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에서는 19기 중앙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어제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 해역을 항행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채피 구축함은 이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파라셀군도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셀군도의 해안선 12해리 이내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CNN 방송에 이번 작전은 중국의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군함과 군용기를 출동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의 이번 항해가 중국법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건물 2천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산불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약 1,500채의 주택과 가게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12만 2천 에이커 상당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구호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나파 등 지역은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수를 300명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현재의 60%인 455명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외교 공관이나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러시아 외교관 숫자와 일치합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등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